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조용성 선교사님을 네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조원장 집사 아버님입니다. 조용성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26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MS 그 합동체 가장 큰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 선교 총무로서 또 선교사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화 중에 필립 젠킨스의 넥스트 크리스텐돔이란 책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좀 빨리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구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성장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놀랍게 성장한 반면 부유하고 안정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쇠퇴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던 초기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기독교를 이끌었던 게 북반구에 있는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한 세대 기독교를 이끌었지만 삶이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리면서 그 기독교의 그 뜨거움과 열정들을 놓치고 그러한 어떤 이제 중심축이 남반구,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중심축이 옮겨갔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나가보니까 3년 전보다 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강남역 주변, 제가 예전에 강남역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섬겨서 참 익숙한데 너무나 낯설더라고요. 너무 화려해졌고 이 네온사인도 너무 많아지고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우리 승구가 그 밤거리를 걸어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요.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도 참 번영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 절실했던 그 신앙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신앙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그라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삶이 부유하고 안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구나. 그러면서 이곳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대부분 뭐 한국에 있다가 온 지 물론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다들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주재원으로 학생으로 또 키부츠 발룬티어로 이곳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패턴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된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의 갈망, 신앙의 배고픔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한국에 다녀온 뒤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교회로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의사였습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 고위직 관원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 헌정하는 글의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서신서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일 이후에 벌어진 그런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24장 44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제자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남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 뒤 오순절날 기도했던 그런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자신들의 바램, 자신들의 관심사를 예수님께 꺼내놓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나오죠. 성령을 기다려라. 거기에는 반응을 안 하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득한 열망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말씀 2장 18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가 아닌가.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러한 회복이 우리 민족에게 이제 올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오랜 소원을 다시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질문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상 있었던 소원이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것이 사라지는가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땅 위에서 자기 자신들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관심 갖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이죠.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서도 목숨을 걸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은밀한 장소로 숨어 다니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로마에 나오는 카타콤에 나오는 물고기 표시입니다. 이러한 지하 묘지죠, 카타콤. 이곳에 숨어 살면서 미로처럼 된 곳에서 이들이 이런 물고기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이제 예배하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다가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발각돼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당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조용성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그들의 어떤 열정, 그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다시 그때 그 모습과 어떤 지금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셨는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 313년에 우리가 뭐 역사 공부 하신 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를 제국의 그런 공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된 크리스텐돔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는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교인이 되는 그러한 기독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돈과 힘을 가지게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걷고 교인들은 그저 명목상의 신자로 그냥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기독교 제국의 그 시대에 왜 교회는 빛을 잃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주는 권력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방식은 세상 나라가 진행되는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성령을 기다릴 수도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속성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내가 그냥 세상의 대세 속에서 나의 관심사를 따라가느냐, 이것을 구별하기는 사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그 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 제국의 시대를 살면서도 왜 순교해야만 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나라, 그 즐거움과 그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 그 안에서의 삶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저도 오래간만에 한국을 나갔다 오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전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세상에 널려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에도 정말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 마음을 키우기가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닌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그 우리 민정자매도 이제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외계인 보듯이 그렇게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증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 시대를 누가 이끌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확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성령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